제가 사도행전 22장 22절에서 23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226면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2장 22절에서 23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226면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아멘. 잘 나오셨습니다. 깨워서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사도행전 22장은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 간증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간증을 한다고 해서 이런 교회에 서서 간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굉장히 긴박한 그런 상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22절과 23절 말씀은요,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간증을 하고 있는 바울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했던 행동은요,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이러한 분위기와 상황 속에서 바울이 간증을 했습니다.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이 성전에 있는 것을 보고 무리를 충동시킨 것이죠. 이 사람이 이방인의 각 지역을 다니면서 율법을 비방하고 그리고 성전을 더럽혔다,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와서 더럽혔다 하면서 유대인들을 충동질을 했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생명과 같이 여기는 것이 율법과, 물론 그 율법의 내용들이 다 있죠, 율법과 성전입니다. 이 두 가지는 손을 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율법에 대해서 철저합니다. 그 문제는 철저한 것은 좋은데 겉모습만 철저하고 내용은, 율법의 이면에 있는 내용은 다 버려버렸습니다. 율법의 정신이라고 그러죠. 그 정신은 온데간데가 없습니다. 그냥 율법에 명시된 대로 어기지만 않으면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다,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배드리는 자리에 나오면 다 된 것이다, 교회만 나가면 구원받은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앉아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율법의 정신은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율법의 정신은 상대방에 대한 사랑입니다. 율법의 이면에 숨겨져 있는 내용은요, 사랑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사랑이죠. 그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율법을 겉으로 보기에 잘 지키고 있다 할지라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율법은요, 결국 우리의 생각까지도 선하게 만들어가는 이것이 진짜 율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를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들은요, 어떻게 하면 그것을 하지 않을까 이것을 고민을 했었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던 그 의도와는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명을 주지도 못할 그들이 붙들고 있는 그 율법, 그 율법을 생명처럼 여기고 있으니까 얼마나 이거 신앙이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는 무섭습니다. 율법주의자의 잘못은요, 자신처럼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은 바로 손가락질이 나가면 정죄하는 것이죠. 나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는 왜 그러느냐 이거죠. 나는 평신도임에도 불구하고 금식기도를 40일을 했는데 목사님은 왜 그걸 못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율법주의자에 휩싸이면요, 오늘날에도 율법주의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도 시시때때로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따지면 굉장히 예민해지고 정죄를 잘합니다. 율법의 목적은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진짜 율법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은 사랑이 풍성한 사람이죠. 네, 여러분 그 아시시의 프란시스코를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 프란시스코는요, 세계에 와서 대화를 할 정도로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자신은 거린처럼 주벌 옷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말씀 있는 그대로 살기 위해서 그대로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썼던 그런 인물입니다.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이 프란체스코가요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마지막 하루를 남겨놓고 39일째가 되었을 때에 제자 중에 한 명이 그만 맛있는 스프의 그 냄새에 끌려가지고 숟가락을 들고 그 스프를 고민하다가 떠서 먹었습니다. 그 순간 금식을 함께하고 있던 제자들이 갑자기 눈을 부릅뜨고 그 젊은 제자를 떠먹은 제자를 노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눈길 속에는 유혹에 넘어간 그 제자를 애쓰럽게 여기는 그러한 눈빛이 아니라 왜 어겼느냐는 것입니다. 왜 함께 잘 지내오고 있다가 왜 어겼느냐. 그래서 정죄하고 야단을 쳐달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프란체스코 스승을 이렇게 바라보았습니다. 꾸중을 기대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이 프란체스코가 말이 없이 수제를 들더니요, 그 제자가 먹다 남긴 벌벌 떨고 있는 그 제자 앞에 있는 스프 그릇을 당겨가지고 그 선생님이 떠서 먹었습니다. 깜짝 놀랐죠. 그때 이 선생님이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금식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절제하고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인격을 담고 예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한 것인데 서로가 서로를 참으면서 아끼면서 사랑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걸 하고 있는 것인데 저 젊은이가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스프를 떠먹은 것 물론 잘못한 것인데 그걸 바라보면서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있는 우리는 더 큰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이다. 굶으면서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는 실컷 먹고 사랑하는 것이 더 낫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진짜로 올바른 신앙이 무엇인지 그리고 경건의 폭력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율법주의에 빠지면은 이렇게 잘못되어 가면서도 자신을 잘 못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잘 살펴야 됩니다. 얼마 전에 한교총 부회장이었던 모 목사님이 돈도 없는 아이들이 경주나 설악산 쪽으로 수학여행을 가지 제주도로 그 비싼 돈을 내고 배를 타고 가다가 그런 일을 사단을 냈냐고 그런 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이를 많이 먹다가 보니까 말에 실수를 했습니다. 악한 의도를 가지고 한 것 아닙니다 하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서해 주어야죠. 품어 주어야죠. 끊임없이 정죄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요, 나는 잘못이 없으니까 너는 왜 그렇게 했느냐 이런 의도입니다. 그런 마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개 숙이면요, 그때는 용납을 해주셔야 됩니다. 받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자신의 생명처럼 성전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지금도 성전, 유대인들의 그 성전, 성벽만 남아있죠. 통곡의 벽이라 그러는데 그곳에 가서 울면서 기도합니다. 울면서 하나님 우리를 언제 구원해 주시겠습니까? 언제 전세계 흩어져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를 한 곳으로 모아서 아도나이 호산나 그러죠.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언제 그렇게 구원해 주시겠습니까? 언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습니까? 그들 그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지금도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이미 준비는 다 완료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들은 성전만 있으면 다 되는 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미 하나님은 성전, 하나님께서 파괴시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건물 성전에서 사람 성전의 개념으로 바꾸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건물 성전은요, 유대인들이 그 성전에만 오면은 그들은 그곳에서 경건의 모양은 가졌습니다만 성전 밖을 떠나면은 별로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참 문제가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있는 위치에서 거룩하게 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전 개념, 성전인 것으로 그렇게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3성전 건축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 건축할 필요 없습니다. 진짜 성전은 우리 자신들을 잘 건축을 해야 돼요. 내가 성전이기 때문에 내 안을 잘 돌이켜보고 정결하게 거룩하게 만들어가야 되는 것이 성전입니다. 유대인들이 잘못된 성전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제대로 된 성전 개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율법을 업신여기고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소문을 내니까 온성이 소동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잡아서 끌고 나갔죠.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소식을 접했던 로마 군인들이 출정을 했고 가서 보니까요, 바울이 돌아갈 수 없을 정도로 맞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사들이 끌고 갈 때에 병사들이 사도 바울을 들고 갔다 그랬습니다. 들고 가는 그 병사들 뒤에서 백성들이 따라가면서 그를 죽여라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이죠. 들려가던 바울이 천부장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내가 할 말이 있습니다. 좀 내려주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내려놓았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병사들에게 끌려갈 때, 들려갈 때 쇠사슬에 묶였다 그랬죠. 쇠사슬에 묶여서 매여있는 바울의 모습이고 옷은요, 이미 분노한 유대인들에 의해서 갈기갈기 찢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온몸에는 피멍이 들어있죠. 얼굴도 마다서 막 찌그러져 있습니다. 흔크러져서 자꾸 흔들었기 때문에 빠지고 흔크러져 있는 그 머리를 한 채 침대 위에 사도 바울이 서 있습니다. 표독스러운 눈으로 바울을 바라보고 있는 유대인들과 초라하게 비참하게 서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 이렇게 마주보고 있죠. 참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을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요, 참 위대하기도 하고 참 가슴 아프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왜 바울을 이토록 이렇게 고생을 시키면서 이렇게 대우를 하실까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은 참 얼마나 대조가 되는가. 우리는요, 조금만이라도 뭔가 주님을 위해서 손해볼 만한 일이 있으면 마음이 힘들어지죠. 그래서 손해 안 보려고 그럽니다. 너무나도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너무나도 좋아져 버린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약화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무 많은 자유를 주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던 성도들의 모습과 우리들의 이 모습은요, 참 차이가 많이 난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신앙을 좀 회복을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좀 회복을 했으면은.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였던 주기철 목사님이 불렀던 그 찬송 있죠. 주기철 목사님이 작사하고 불렀던 그 찬송. 어쩌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찬송을 좀 많이 부르면서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을 좀 다잡아야 되지 않나, 회복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너무 편안해도 참 문제는 문제입니다. 성도들의 신앙이요, 우리들의 신앙이 너무 쉽게 넘어져 버립니다. 많은 거 하나 있으면은 그게 업무가 돼가지고 넘어져서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그런 면에서 주기철 목사님이 불렀던 그 찬송가의 한 절, 그 한 절을 제가 오늘 가사를 꺼내가지고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니까요. 하나님, 이 신앙을 좀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능력 없이 못 가는 길, 그 찬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만 좀 띄워주십시오. 예,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는 길, 영문 밖에 좁은 길이 그보다의 길이라네. 영생복나 얻으려며 이 길만은 걸어야 해.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세. 그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내가 이 신앙 포기하면 죽는다라는 생각, 이 신앙 포기하면 구원을 잃어버린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 영생 복락을 얻으려면은 이 길만은, 힘들고 어려워도 이 길만은, 이 가시밭길 이 길만은 걸어가야 된다고, 십자가 지고 가야 되는 이 길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배가 고파도 포기하지 않고 죽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올라가야 된다라고 그들은요 그렇게 믿고 신앙 생활을 했습니다. 지금 만약에 이런 상황이 펼쳐진다면요, 주의를 포기할 겁니다만,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 사도 바울이 죽이겠다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무리를 향해서 섰습니다. 바울의 눈은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냐면은, 자기에게 지금 돌을 던졌고 주먹으로 쳤고 발로 지지했고 옷을 찢었던 그 사람들에 대한 분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눈앞에, 그들 앞에 놓여져 있는, 그들이 보지 못하고 있는 지옥의 그 유황불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은 그들 모두가 다 거기에 빠질 텐데 어떻게 해서든지 한 명이라도 구원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이 사도 바울의 눈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향해서 비난하고 돌을 던지고 있는 그들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시키기 위한, 그러니까 지금 보고 있는 것이 다른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에 따라가지고 우리의 신앙이 결정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있으면은 그들의 어떤 일을 하든지 나는 그것과 상관없이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가 있습니다. 해코지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가 있죠. 그들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고 있으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들만 바라보고 있으면 이건 도무지 살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들 죽여야 돼요. 아니면 도망을 가든지 더 이상 담을 쌓고 살아야 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은요 또 천국을 다녀왔습니다. 그곳이 어떤 곳인지를 압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겁니다. 지옥을 알고 천국을 아니까 다른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나한테 해코지 하는 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분노하게 만드는 그런 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나는 분노해라. 그래도 너의 영혼은 내가 구원을 시켜야 되겠다. 그건 마음뿐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한마디라도 증언을 해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열정을 가지고 그들에게 맞은 그 모습으로 쇠사슬에 매어가지고 그냥 그 위에 섰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전도자 아닙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위에 서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의 모습은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위대한 사도의 모습입니다. 바울의 그 열정과 그 뜨거운 마음을 생각을 하면 우리 얼마나 참 부끄럽다는 생각을 하루에 성경 10장 읽는 것도 시간이 없어서 못합니다. 하루에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것도 이것도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한 영혼 전도하는 걸 시도도 하기도 힘듭니다. 주를 위해서 손해보는 걸 생각지도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요 그 앞에 비참하게 서 있으면서 자신의 그 모습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디모데서 1장 8절 말씀해 보면은, 그러므로 너는 너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해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사도 바울의 간곡한 부탁입니다. 너희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리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을 전하다가 나처럼 갇혀있는 것, 이러한 일들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우리는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릅니다. 부끄러워하는 것은 무엇인지 압니다. 그래서 많이 부끄러워합니다. 고난받는 것, 꿈에도 생각 못하는 것입니다. 외모는 어떻든지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무엇이라고 하든지 사람의 말을 듣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을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는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에서 자신이 죽였던 스데반 집사님의 그 모습이 보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그 모습, 근데 스데반 집사님의 그 모습은요, 돌아가다 죽어가면서도 천사의 얼굴처럼 얼굴이 환하게 바뀌어졌는데, 바로 지금 사도 바울이 두들겨 맞아서 찢어져 있지만은, 이렇게 세상에 매여져 있지만, 그의 얼굴은요, 너무나도 평온하고, 너무나도 그 얼굴에 광채가 나는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아주 당당한 모습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결박을 당해 있지만은 결박당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지금 진정 자유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우리 또한 사도 바울의 이러한 영광과 이러한 권세를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것은 많지 않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해 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냥 무수한 옷을 입고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입에서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 지식도 가지고 있고 우리 안에 성령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권세와 이 능력을 회복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드디어 서서 간증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간증하는 것은 복음을 전할 때 주로 사용을 하던 방법입니다. 사도행전 26장에도 보면은, 그는 이러한 패턴으로 간증하는 이런 모습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예루살렘 군중 앞에서도, 또 이후에 아그립다 왕 앞에서도, 또 재판을 받을 때도 그는 간증을 합니다.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나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그런 사람이었다. 그는 내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바울아 바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아라비아 반도에 들어가서 사막에 들어가서 3년간 주님을 깊이 만나고 나와서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환상 가운데에 내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유대인에게로 이방인에게로 가라. 여기까지 이야기하다 간증을 하다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로 가라고 하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군중들이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바로 오늘 읽었던 그 본문 말씀입니다. 이러한 자는 없애버리자 죽이자 옷을 벗어 던지고 떠돌면서 티끌을 공중에 날리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막 그랬었습니다. 만약에 가만히 그대로 두었더라면요, 간증이 끝나고 사도 바울이 복음까지도 제시를 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바울의 간증을 보면서 좀 자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은 과연 간증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들어갈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와서 당신 속에는 소망 그게 뭐냐고 그게 뭐냐고 물어보면은 늘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를 해두라고 그랬습니다. 불신자들이 왜 우리들에게 와가지고 당신에게는 소망을 좀 알려주십시오 이런 말을 왜 하겠습니까? 이런 말을 사실 들어야 되는데요.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다르게 살고 있는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보통 사람들과 다르게 살고 있는 사람, 화를 내야 되는데 내지 않는 사람, 뭔가 저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 분명 넘어져 있어야 되는데 안 넘어지고 오히려 그 얼굴에 흥얼거리면서 찬송을 부르는 사람, 얼굴에 기쁨이 있고 발걸음에 가벼운 것을 보면요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분명 저 가정은 급박스러운 남편 때문에 가정에 파탄이 나야 되는데 제가 부인을 보면은 꾹 참고 분명히 폭발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꾹 참고 이기고 그러고 보면 자녀들도 다 자녀들도 든든히 세워져 가는 그것을 보면은 무엇인가 저기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치고 가는 그 모습을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 본성에 충실해서 살면요 절대로 안 물어봅니다. 근데 그것을 거슬려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궁금해하죠. 나는 저렇게 못 사는데 어떻게 저 상황에서 저렇게 얼굴이 평온해질 수가 있을까? 저 사람에게는 뭔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이 그 상황에 처해 보니까 살맛이 안 났는데 저분을 보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보는 자, 그 성도는요 진짜로 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진짜로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왜 이와 같이 다르게 살아야 되고 왜 기뻐야 됩니까? 왜 다르게 살고 왜 기뻐야 됩니까? 그 이유는요 사실 다른 데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나라와 같은 마음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우리가 왜 힘이 들고 어려워도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고 왜 참으면서 살아갈 수 있고 왜 십자가를 지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 이유는요 성경 말씀은 단 한 가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어린아이로 돌아가야, 어린아이의 그 모습을 돌아가야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능력이 드러난 것, 그것보다도 더 기뻐할 것, 너희들이 진짜로 기뻐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 그것으로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가야 할 곳이 있는데 그곳이 천국이라는 것이죠. 그곳에서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최고의 것으로 준비를 해 놓으셨다는 그 생각을 하니까 그곳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내가 갈 곳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내가 이렇게 늘리면서 살아도 되겠는가?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서 되겠는가? 아예 다 내려놓고 내 인생 내가 살아야 되겠다고. 나는 그 인생이 아니라 내가 진짜 가서 살아야 될 곳은 따로 있다고. 그것 때문에 그 세상이 있기 때문에 나를 최고로 반겨주는 본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이 땅 위에서 때로 눈물을 흘리면서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나를 기다려주는 그곳, 내가 주인공이 되는 바로 그곳이 있기 때문에, 나를 가장 사랑하는 분이 기다리는 그곳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가면 나를 격려하고 안아주고 눈에서 눈물을 닦아줄 주님이 그곳에 있다라고 하는 그것,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처럼 천국을 받드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무엇 때문에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요 바로 내가 돌아가야 될 곳이 있다라고 하는 이 기쁨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 것,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이름이 그곳에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기록을 해놓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이것 때문에, 일반적으로 바울처럼요 극적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 간증하기를 좋아하죠. 반면에 간증을 하기 어려운 분들도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언제 변화가 되어졌는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도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간증할 수 있는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믿으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이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도 주님을 간증할 수 있는 그런 그 간증거리들을요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이 기도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아야 되죠. 적어도 하루에 시간을 정해놓고 주님을 늘 바라보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했는지요.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 서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다윗이 주님을 서서 늘 바라보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좀 그런 것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한 하루에 30분 정도라도 시간을 딱 내어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늘도 뚝 바라보면서 주님과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산을 바라보면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버지 주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혀져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있어서 주님이 가장 존경한 분이고 주님에게도 내가 가장 소중한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 사도 이 다윗도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내가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근데 반드시 우리가 한 가지 알아둬야 될 것이 있는데요.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제시할 때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은 그 간증이 꼭 복음은 아닙니다. 간증은 어디까지나 예수님을 전해주기 위한 서론에 불과한 것입니다. 반드시 복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성도를 받는 이가 마음을 좀 풀고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간증이죠. 그래서 간증만 하고 끝나시면 안 됩니다. 결국 사람을 구원시키는 것은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십자가 이것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죽으심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십자가 이것이 능력이기 때문에 이걸 전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개인적으로 간증도 있어야 되고 복음에 대한 개념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을 딱 맡겨놓으면 그분에게 간증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복음도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간단하게라도 제시를 해줄 수 있는 이러한 준비를 다 갖추어 놓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행여나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 위독한 성도가 있을 경우에 그런 사람이 있을 그 경우에는 목사님이 오지 않아도 여러분 스스로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어야 되고 그리고 영접기도까지도 시켜줄 수 있을 정도로 준비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교회 10년, 20년 다녀도 이게 뭔지를 전혀 모르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건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개념을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손가락을 가지고 한번 복음을 전해드릴 테니까 손을 한번 꺼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엄지 손가락을 한번 꺼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두 번째 손가락을 꺼냅니다. 이 두 번째 손가락은 서로 이렇게 막 지적을 하는 것이죠. 이건 죄인의 지적을 하는 겁니다. 비판할 때 쓰는 것이죠.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가리키시기 바랍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가운데 손가락은요, 골고다 언덕에 세워졌던 십자가 한 가운데 있는 그 십자가를 말하는 것인데요. 이 십자가, 이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자, 아주 잘하셨습니다. 아주 길매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손가락은요. 십자가 옆에 강도가 있었죠. 따라서 하겠습니다. 강도도 구원받았습니다. 마지막 에지는요, 아주 약한 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나도 믿고 회개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손가락 복음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요. 나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었습니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거 욕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셨죠. 그리고 강도의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죄 많은 강도도 나도 믿고 회개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간단한 복음을 딱 전해주면 주께서 예비해 놓으신 사람을 그때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아, 나도 구원을 받을 수 있구나. 그러면은 영접 기도를 쉽게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영접 기도는 아마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약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고 내가 믿고 회개만 하면은 그런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세트로 간증하나 그리고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이 핵심을 전해줄 수 있는 이 두 가지는 딱 가지고 계셔야 돼. 그래서 어떤 위기의 순간이라도 복음을 전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런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의치 않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주었죠. 우리가 진짜 성령을 받은 성도라면요, 우리의 삶도 이와 같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도 적어도 하나님께 서기 전에 우리는 한 번 이상은 이렇게 여기 좀 얻어먹어도 나를 손가락질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가슴에 품고 주님에게로 인도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서 흔들리는 우리들이 아니라 상대방의 반응과는 전혀 상관없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와 같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대방의 반응에 상관없이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고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